주님, 이 새벽에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3년 9개월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3년 9개월 동안 원근 각처에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이곳으로 보내어주시어 오늘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수없이 많은 헌신자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들이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이 양화진을 지키고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화진이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이라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전이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 양화진이 얼마나 방치되었고 얼마나 불법 매장과 또 불법 매매가 이루어져 왔었는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양화진이 한국 교회 개신교 성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을 찾는 많은 참배객들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멋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2000년 전 고난주간 동안에 그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장소가 성경에는 어딘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마셔라 이러고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살을 의미하고 그 몸과 피를 의미하고 그 몸과 피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받아 먹고 마셔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당하실 당신의 몸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행적 자체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의미 깊게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드릴 헌자, 몸 신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헌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헌신의 참된 의미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헌신은 당신의 몸과 살을 주시는 것뿐만 피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헌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때문에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욕을 듣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당하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행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그 수욕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발을 기꺼이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헌신하지만 내 명예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에 먹칠이 된다. 내 이름에 오점을 남긴다. 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되 우리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내어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지 않는 까닭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죄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위해서 내가 욕듣는 것을 수욕당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사는 것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명예와 수욕당하는 것까지 감수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먹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먹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매일 밥 먹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삶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식탁이 다 파한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무릎을 구르시고 인간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참 섬김의 도를, 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아울러 또 하나의 귀중한 뜻이 주님의 세족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주님께서 세족식은 야외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내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정들 12명의 발을 씻긴다면 이것이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실 때 당신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옷을 벗으시고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찬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나면 할 때는 막상 모르는데 동작을 멈추면 사실 더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12명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발 씻겨주시기를 다 끝나고 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상당히 더 더우셨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스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발 씻어주시고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훈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겉옷을 벗으신 채로 그냥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속옷만 입고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벗어두셨던 겉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우리말로 의관을 정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의를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의의 관계, 예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유한한 인생이 무한자에게 예의를 다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 때문만의 예의를 인간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에게 먼저 예의를 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께 예의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들,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한 제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예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의를 다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인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예의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라는 한자 자체가 예절예자에 절할 배자지 않습니까?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절한다,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예배드린다라는 히브리 말 샤하, 아바드 혹은 헬라 말 프로스퀴네오는 모두 노예가 예를 갖추어서 주인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이다, 경배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배에 참석할 때 이런 기도회가 아니고 정말 주일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의 옷 매무새가 달라지겠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겠죠. 그죠? 요즘처럼 무슨 열린 음악 집회, 열린 찬양 집회가 아니라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형을 위한 예배가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인간이 모든 예의를 다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예의인 줄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 간에도 예의를 지킨다면 상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인간끼리 모여서도 한 사람만 계속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일평생 나의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예의를 범하는 것이죠. 믿음이 예의인 줄 안다면 내가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경청하는 사람이 태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족식이 다 끝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행하신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날 처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 감람산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36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만찬 석장에서는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는 한 제자가 빠지지 않습니까? 가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11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 동산에 도착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그냥 여기 앉아서 머물러라.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주님께서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그 세 제자만은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들아.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같이 해줘라.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더 신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자식들 중에서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들이 반드시 장남한테만 기업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둘째 아들한테, 어떤 분은 셋째 아들한테. 왜냐하면 다 사랑하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습니다. 이게 그저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다. 이게 이 죽음을 앞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 4월달 예루살렘 밤의 야외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운 날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추운 맨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짧은 한마디 기도하셨다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증언처럼 주님의 얼굴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주님께서 그 인간으로서 그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오니까 제자들이 자지 않습니까? 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두 번째 드리시고 또 왔는데 제자들이 또 잡니다. 깨우시고 가셔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또 드리십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끝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됐다.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실 때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살고 싶다는 주님의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때 주님의 표정하고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때 주님의 얼굴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고민하던 얼굴이 결연한 의지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주님의 뜻을 고수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당신의 뜻을 버리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참된 의의는 우리의 생각을 절대 고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의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95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차이라는 거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얘들아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룰 때에 취하는 수단과 방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보다 이만큼 높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를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이 생각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기도는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내 생각을 깨어감으로 인해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높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머금으로 진정한 진리의 증인 헌신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고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내 생각을 버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그 참 생명력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어서 혹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기 위한 예배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내용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변경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성숙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숙되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이 땅에 더 빛나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